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달 말 다뉴브강에 침몰해 한국인 관광객 다수를 희생시킨 유람선 허블레안이 인양 과정에서 시신 4구가 새로 수습됐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오늘 대형 크레인으로 선체를 들어올리면서 조타실에서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아내고 객실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한국인 추정 시신 3구를 추가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추정 시신 중에는 어린이로 보이는 한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현지에 파견된 한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식인호에 들이받친 뒤 7초 만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 직후 승객 7명만 구조됐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가 최근 잦다고 베트남 정부가 밝혔습니다. 베트남 관세청은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업체들이 직물과 해산물, 농산물, 알루미늄, 목제품 등을 원산지를 우리나라 베트남으로 바꾸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 표시를 붙여 재포장한 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 재수출하는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관세청 관계자는 10여 건의 실제 적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목제품 원산지 표식을 베트남산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한 중국 업체가 미 세관 국경통제국에서 적발당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베트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다면서 단속 강화와 함께 벌금 부과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수입국 순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입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는 베트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8.4% 증가한 한국이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 당국이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조리의 개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일국 양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홍콩의 특별한 지위가 위험해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이후 50년이 되는 오는 2047년까지 독자적인 사법 행정권을 홍콩에 부여하는 일국 양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홍콩 당국이 중국 본토를 포함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곳에 형사 용의자 등을 송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국 양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현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홍콩 시민사회는 이 개정안이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본토에 보내는 수단이 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또 지난 9일 홍콩 도심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인 데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수십만 명이 모인 평화 시위는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이 개정안이 홍콩의 기업 환경까지 해칠 수 있고 현지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도 불안정한 중국 사법제도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최근 며칠간 위중한 상황이었던 이 여사가 이날 오후 11시 37분 소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여사는 올해 3월부터 노환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가운데 최근 앓고 있던 간암 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빈소에서 조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희호 여사의 부고가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문단을 한국에 보낼지, 보낸다면 언제 어떤 형식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부음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인도와 스리랑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24일부터 30일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순방한다고 밝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공유 목표를 진전시킬 핵심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입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he path, if you look throughout history, at any successful negotiation or any outcome, it's never linear, right? There's always ups and downs.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와 6.12 공동성명 발표 1주년을 맞아 미북 공동성명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개성공단 대표단이 11일 하원을 찾아 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북부 산간 지역은 낮부터 오후 사이에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밝은 미래를 선택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he path, if you look throughout history, at any successful negotiation or any outcome, it's never linear, right? There's always ups and downs, and we remain confident that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어떤 성공한 협상이나 어떤 결과도 한 번도 일직선이었던 적이 없었고 언제나 기복이 있었다며 우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볼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미북 1차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 미국은 이것을 여전히 열망하고 희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 제재가 계속 남아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쉽지 않은 해결 과제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think that this is, and many people who come before us would say that this is one of the toughest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for any administration, probably one of the toughest.
북한 문제는 어떤 행정부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말했고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일평생 마주하게 될 가장 어려운 사안이 분명하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이룬 진전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we of course there has been steps that have been taken along the way. We've been able to get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to the table where they have committed to the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에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테이블로 북한 측 카운터파트들을 이끌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이 계속 말했듯 미국은 경제적 제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고 그 입장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nd you know,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have said all along that of course while our economic sanctions remain, we remain open to talking.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이달 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에 동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조율하고 북한 문제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3국 공조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며 두 정상은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양측은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는 오늘부터 네 차례 걸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 기획 보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미국 공동성명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미국이 북한의 우선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던 이전 합의들과 달리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미북 간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은 공동성명의 이행의 청신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양국 간 상호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공동성명의 4개 항 합의는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조항인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은 최종 지향점인 국교 수립과 관계 정상화를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과거의 적대적인 미북 관계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양국은 싱가포르 이후 수차례의 정상 간 친서 교환과 고위급 회담을 열었고 그 노력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지도자를 로켓맨이나 늑다리로 부르며 인신비방성 욕설과 협박을 주고받던 2017년에 비해 관계가 한층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양측은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전혀 재개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 환적을 통해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은 북한 선박을 억류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미국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 카운슬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그런 태도가 미국의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has given ultimatums.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yield to an ultimatum. And certainly not going to back down on its big deal approach that it laid out in Hanoi.
미국이 최후 통첩에 굴복하거나 하노이에서 제안한 빅딜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최종 목표인 평화협정은커녕 종전선언이나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단계조차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연합훈련 중단을 지시하고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분명히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대립 상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군 역량에 어떠한 검증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orth Korea's conventional and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along with their continued development of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and systems, all remains unchecked.
현재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군사 역량, 재래식 군수용품과 시스템의 개발에 변함이 없으며, 이 같은 북한의 역량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영내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이에 더해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제3항, 한반도 비핵화 역시 1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뿐입니다. 그러나 사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폐쇄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 국무부는 풍계리 폐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영변 등 핵시설에서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 역량이 1년 전보다 발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입니다.
If they were fully operating with all the centrifuges which they had in this unknown location, maybe enough for one or two nuclear weapons, not more.
북한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시설의 원심 분리기까지 모두 가동했을 경우 지난 1년간 한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큼 핵물질을 생산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랜덜 슈라이버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역시 미국의 핵심 우려이자 관심사인 북한 비핵화 분야에서 지금껏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On our core area of interest and concern,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e have not seen any progress to speak of.
마지막 조항인 미군 유해 봉화는 처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는 듯 했으나 역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숫자 미상의 미군 유해를 55개 상자에 나눠 담아 미국에 돌려보냈지만 이후 공동 유해 발굴 논의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달 초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다며 2019년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재개를 위한 북한 인민군과의 협의 노력은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회의 릭 다운스 회장은 이달 초 발간된 연합회보에서 유해 발굴 논의를 고위급 회담에서 독립 주제로 다루고 관련 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보도. 내일은 6.12 정상회담 이후 미북 양측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남북 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0일 이번 달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6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기나 기간 등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번 달 내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장소와 형식에 구애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한국의 어떤 대화 제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제시한 방안들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이달 말 이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남북 대화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 그 카드를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죠.
조 선임 연구위원은 이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되면 여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을 이전에 열리지 않을 경우 미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조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자극하고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다시 뭐를 더 요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최 부원장은 북한은 이미 한국의 선택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만일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에 공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이 같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소규모 지원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남북 간 대화를 촉진하는 변수가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북한의 입장을 듣고 미북 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생각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한국을 북한이 먼저 접촉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유가 있다면은 남북한 간의 관계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김 교수는 남북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북 간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실무 접촉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그리고 제재 완화 속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체계와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이 포함될 때 비로소 남북 접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매우 제약된 것도 똑같고 북한이 아직 크게 생각을 바꾼 것 같은 인디케이터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북미 간에도 똑같은 것 같고
오 센터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경제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 있기 전에는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보일 가능성은 적고 이에 따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경색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위협에 대응할 군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을 미국의 적대국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he'd love to be able to keep his nuclear weapons and be let back into the good grac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they can get out from under the economic sanctions.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국들과의 연대와 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at's why having a strong force in South Korea, having strong allies in the region, and making sure that we have the military capability to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한국의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고 영내 강한 동맹국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whatever harm they think they can cause, if they cause it, we have allies, you will cease to exist. So that's
그러나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며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개성공단 대표단이 11일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하는 설명회에서 공단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만나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1일 미 연방 하원을 방문합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미 의회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대표단은 기조 발언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남북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임금 전용, 달러박스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평화인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도 평화가 궁극 목적임을 설명하면서 공단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대표단은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이어 12일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전문가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3일에는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을 면담한 뒤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합니다. 대표단은 14일과 15일 LA 한인 언론사 기자간담회, 한인 지도자와 경제인 대상 개성공단 심포지움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대응 조치로 폐쇄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 의회 의원들에게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의 반응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반대해온 대표적 인사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한국, 미국 모두의 중대한 실수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I do not think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reopened. I think that would be a significant mistake. And I think to reopen it without a change under U.S. law.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 법이나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미 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문제는 제재와 연계된 대북 거래라는 포괄적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원 외교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남북 간 대화와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은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벤카딘 의원은 미국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이런 교류도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for people to people. So you can work within the sanction regime to deal with those issues, but you can't violate the sanctions themselves.
미국은 남북 간 소통을 지지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대북 압박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제재를 반드시 지킨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한국도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개성공단에 관한 특정 언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제재법 104조항을 거론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장치 또는 시스템 제조, 유지, 관리 사용이 북한으로부터 혹은 북한으로 수출입, 재수출되는 것과 관련해 고의적 혹은 직간접적으로 훈련, 조언, 기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거래에 연관된 개인 혹은 단체에 수출 신용과 보증, 보험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한 민관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일부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로카나와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에 관여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미국이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같은 미국의 남북 경협 지지는 동맹을 지원하는 조치이며 북한과 신뢰를 구축해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킬 뿐 아니라 핵 위기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이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진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척시며 상원 민주당 대표는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국들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 배제 방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화웨이의 5G 장비 문제에 대해서 미한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상호 연결성과 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의 동맹국들 네트워크가 취약하면 그런 취약성은 미국에도 안보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한국 청와대 입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의 주요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동맹국에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한국에서 5G 네트워크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고 군사안보 통신망과도 확실히 분리돼 있다며 미한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서둘 것 같습니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에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가 있다면 민감한 정보를 이들 국가와 어떻게 공유할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심각한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나마 선박 동탄호가 닷새째 베트남 해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지난 5일 베트남 남단의 붕따오 인근 해역에 도착한 이후 10일 현재 붕따오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탄호는 붕따오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현재 붕따오에서 멀지 않은 호치민시 항구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현 지점에서 호치민시의 항구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60km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11 VOA에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석탄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육지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석탄 하역이 시도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협상 개시 이후 인권 문제에 거의 침묵하는 데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인권이 협상의 불쏘시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VOA에 북한의 모든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왜 계속 미북 협상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하는가. 지난해 미북 협상 재개 후 북한의 인권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전문가들이 던지는 공개 질문입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부터 인권에 관한 언급을 멈췄다며 불행히도 그 후로 이에 대해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topped talking about human rights since the lead up to the
킹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채찍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해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문제를 끊임없이 비판했지만 지난해 북한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합의한 뒤부터 사실상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based on th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로 부르며 그가 주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기는커녕 주민들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평가해 이들에게 등급을 매긴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초엔 국정연설과 탈북민들을 백악관에 직접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뒤 김 위원장을 영리하고 훌륭한 협상가라고 말하는 등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난해 3월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 대화에서 침묵한 건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인권 사안이 정치, 안보 또 핵미사일 같은 군사 문제를 위해 희생됐다는 게 새삼스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has been sacrificed on the altar of political security.
실제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강철환, 김성민 씨 등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하는 등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비난했지만 비핵화 협상 개시부터는 이런 비난을 삼갔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해 말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외교가 없을 땐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정권을 혹평하는 탈북민들을 지지하며 대북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이 시작되면 인권 문제는 너무 말하기 불편한 존재가 되고 협상 관계자들은 비핵화란 핵심 사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권 문제 제기를 원하지 않는 추세가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when there is no diplomacy on denuclearization taking place with North Korea, we amp up the volume on human rights.
미국 기업연구소의 닉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인권을 도구화한다는 오랜 비판의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a long history of criticizing the instrumentalization of human rights.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해하는 건 북한 수뇌부의 전략과 대량 살상무기 셈법 전망을 알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을 대북 정책의 토대로 삼는 게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 개시 뒤 인권을 제쳐둔 게 불행한 사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가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the administration to view human rights as a strategic part of its broader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One that views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인권의 가치를 많은 국가안보의 우선 사안들과 연계된 최전선의 이슈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을 도구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VOA와의 이메일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미국은 북한의 모든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계속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위반과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위반과 침해를 강조하고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부과,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탈북민들과의 회동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늘리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 비판을 삼가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과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월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기금을 더 늘려 6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30여 명과 적어도 13개 단체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역시 8일 VOA에 미국이 인권을 협상 도구로 삼는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it's valid. They've gotten people free that were persecuted for their faith. They brought them back.
트럼프 행정부는 신앙 활동 때문에 북한에 억류돼 박해를 당한 미국인들을 석방시켜 미국으로 데려오는 등 인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간에 공개하지 않은 추가 합의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방 하원이 터키 정부의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의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터키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미 연방 하원이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과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11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부터 볼까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민 합의, 관세 합의를 둘러싸고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합의 내용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네. 10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인디애나폴리스 500 자동차 경주대회 우승팀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 관세 합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합의가 있다면 왜 멕시코 정부가 이를 부인하느냐는 VOA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멕시코 정부가 그리 오래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면서 벌써 다 합의가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정부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받을 것이라면서 만약 승인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관세 측면에서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뭔가 다른 합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측 협상팀이 당분간 새 합의 내용의 구체적 조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미국 CNBC 경제전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중남미 이민자 단속에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새 트위터에 멕시코와 이민 안보 협정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서명하고 문서화했으며 멕시코 의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여러 개 올리면서 미국과 멕시코 합의를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 정부 쪽의 얘기도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이 10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민과 관련된 양국 간 비밀 합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멕시코가 제안한 조처들이 성공할 것으로 믿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런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나라 정부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양국은 45일 뒤에 멕시코 정부의 노력으로 이민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검토하고 90일 후 이민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으면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멕시코 정부가 앞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반응도 있습니까?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양측의 합의문에 멕시코 정부가 미국산 농산품 구매를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조항이 들어갔느냐라는 질문에
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민 문제와 무역 문제는 별도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답은 피했습니다.
네. 자, 멕시코 의회에서 지금 비준을 기다리는 사안이 있기는 하죠.
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로드 멕시코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가 멕시코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USMCA는 지난해 11월 3국 간에 체결돼서 지금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주일 안에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비공개 합의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국과 멕시코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10일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요. 45일 안에 양국이 체결한 새로운 국경보안 협상이 성과를 거두는지 알게 될 것이고 이번 합의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이는 이전에 양국이 맺은 합의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사항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밝히지 않으니까 관측들이 나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안전한 제3국 지정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네요.
네. 멕시코가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망명을 희망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은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망명 절차를 밟는 건데요. 미국 측에서는 오래전부터 멕시코에 이를 요청해왔지만 멕시코는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에브라르드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멕시코를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하길 원했지만 멕시코는 이를 연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미국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터키 관련 결의안 소식 보죠.
네, 연방하원이 10일 터키의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S-400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미국 터키 동맹에 관한 우려 표명이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은요, 지난달 발의됐는데요. 하원 의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했습니다.
네,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터키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러시아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 도입에 들어가는데요. 터키 정부의 S-400 구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터키 정부가 도입을 강행하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터키 정부의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러시아의 S-400 방공미사일은요, 이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전술탄도미사일은 물론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이 스텔스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 터키는 S-400은 물론 미국산 F-35 최신의 전투기 도입도 희망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터키가 S-400과 F-35 전투기를 함께 운용하면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 측으로 유출되고 F-35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S-400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터키가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터키는 미국이 이런 요구를 거부하는 거고요.
네, 구매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대신에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권유했는데요.
예.
하지만 러시아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게 터키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네.
터키는 지난 2017년 12월 러시아와 S-400 미사일 4개 포대분을 25억 달러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도 최근에 S-400 인도를 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국영 방산 기업인 로스테흐 측은요, 예정대로 터키에 S-400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미사일 구매 대금 선금이 들어왔고 제품 생산도 완료됐다면서 한 2개월 뒤부터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에서는 터키 S-400 도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공군기지에서 이 터키 조종사들이 F-35 전투기 조종 훈련을 받아왔는데요.
네.
미국이 이들의 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터키가 러시아와 체결한 S-400 도입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훈련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들을 추방하며
예.
터키 기업들과의 F-35 전투기 공동 생산 계약도 파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하원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터키 정부가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터키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터키의 외교 정책과 사법 체계가 결의안의 불공정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훼손됐다고 항의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주에 러시아와의 거래를 물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를 둘러싸고 민주당 하원 또 트럼프 행정부의 힘겨루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자 11일이죠. 오늘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표결이 예정돼 있죠.
네, 연방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서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과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 하원 법사위가 두 사람에게 발부한 소환장의 효력을 확인하고 소환에 따르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내는 겁니다.
네, 이 하원 법사위에서 두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내용이 각각 다르다면서요?
네, 바 장관에게는 특검 보고서 원문과 보고서가 근거한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요.
네.
맥겐 전 고문에게는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 장관은 뮬러 특검을 제출한 보고서를 대배심 정보나 기밀사항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항목을 모두 가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봐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10일 이 연방 법무부가 하원 법사위가 요구했던 문건 일부를 제출을 하기로 그렇게 한 거죠?
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측이 11일 예정된 민사소송 관련 표결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자, 바 장관과 함께 소송 대상이 될 이 맥겐 전 고문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뒤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맥겐 전 고문이 특검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사법 방해를 입증하는 진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사법 방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특검은 보고서에서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바 장관과 맥겐 전 고문 이 소원에 응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행정특권이나 의회 권한 남용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행정특권이란 게 대통령이 기밀 유지를 위해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 뭐 하원이 소송을 내고 나중에 법원이 의회 요청을 들어준다고 해도 맥겐 전 고문이나 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원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은 법정 모독죄로 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 하원은 원래 바 장관하고 맥겐 전 고문에게 형사법상의 그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회 모독죄는 연방 검찰이 기소해줘야 처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내면 검찰 기소가 필요 없이 법원에 직접 소환장 집행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원 법사위원회 말고도 다른 하원의 상임위에서 의회 모독죄 관련 표결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요 12일 바 법무장관과 윌버러스 상무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죄 고발 결의안을 표결에 올립니다.
이거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양덕과 중강, 강계, 희천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평안남북도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8도,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7도, 사리원은 아침에 15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함경남북도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은 구름 많이 끼었다가 맑아지겠고 청진은 점차 흐려지고 희예산, 장진, 삼지연 지역은 흐리고 한때 비 내립니다. 해상은 동해상은 대체로 맑지만 앞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달 말 다뉴브강에 침몰해 한국인 관광객 다수를 희생시킨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인양 과정에서 시신 4구가 새로 수습됐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오늘 대형 크레인으로 선체를 들어올리면서 조타실에서 현지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아내고 객실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한국인 추정 시신 3구를 추가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추정 시신 중에는 어린이로 보이는 한국아 포함돼 있으며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현지에 파견된 한국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식인호에 들이받친 뒤 7초 만에 침몰한 허블리아니호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 직후 승객 7명만 구조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가 최근 잦다고 베트남 정부가 밝혔습니다. 베트남 관세청은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업체들이 직물과 해산물, 농산물, 알루미늄과 목제품 등 원산지를 우리나라 베트남으로 바꾸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해 메이드 인 베트남 표시를 붙여 재포장한 뒤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 재수출하는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고 베트남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관세청 관계자는 10여 건의 주요 적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며 목제품 원산지 표식을 베트남산으로 바꿔서 미국에 수출했던 중국 업체가 미 세관 국경 보호국에 걸려든 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중국의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베트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벌금 부과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홍콩 당국이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일국 양제에 대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홍콩의 특별지위가 위험해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이후 50년이 되는 오는 2047년까지 독자적인 사법 행정권을 홍콩에 부여하는 이른바 일국 양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홍콩 당국이 중국 본토를 포함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곳에 형사 용의자 등을 송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국 양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현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홍콩 시민사회는 이 개정안이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본토에 보내는 수단이 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지난 9일 홍콩 도심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인 데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수십만 명이 모인 평화 시위는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개정안이 홍콩의 기업 환경까지 해칠 수 있고 현지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도 불안정한 중국 사법 제도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최근 며칠간 위중한 상황이었던 이 여사가 이날 오후 11시 37분 소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여사는 올해 3월부터 노환으로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가운데 최근 앓고 있던 간암 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빈소에서 조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희호 여사의 부고가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문단을 한국에 보낸다면 언제 어떤 형식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부음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1922년생으로 향년 97세인 이희호 여사는 초대 대한 YWCA 총무를 역임하는 등 여성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1962년 결혼한 뒤에는 민주화운동을 함께 벌였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고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다시 한번 평양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